오늘 디모데 전서 맨 마지막 장 6장 맨 마지막 두 구절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고 그 편지의 목적은 바울이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는 것이 이제 늦추어지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로 길게 지금 여기 6장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 지나서 다시 디모데 후서 4장을 이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교회에서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8번 강의를 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많이 섰습니다. 양심이 투명하게 목회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이제 느꼈고 지금까지 많은 책들, 성경의 책들을 강해했지만 어느 면에서 그 모든 책들보다 강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책이 디모데 전서였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두 시간은 디모데 전서 6장을 이제 강해했는데 상당히 힘든 그런 강해였습니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돈 이야기도 나오고 사회의 어떤 구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동기, 예수님을 왜 믿는가 여기에 대한 그 동기가 한꺼번에 디모데전서 6장에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부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전서 6장 이 부분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의 동기가 뭐냐 이거를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제목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수단이냐 이 문제를 한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하는 모든 일에 그 배경에 뭐가 있냐,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내 꿈을 좀 실현해야 되겠다, 내 야망을 좀 한번 이루어 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 생활 자체가 파탄이 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다수 목회자들이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대다수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이상으로 커지면은 그거는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교회가 아무리 커서 뭐 5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국대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부와 지식, 그 다음에 재능 이런 것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러면 반드시 패망을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것과 함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지식, 재능 이런 거를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 재능이 많은 자들, 돈이 많은 자들, 또 능력이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 재능, 능력, 돈 이런 거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그 모든 걸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해라.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하더라도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거를 꼭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목회자에게 있다. 이거를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19번째 시간, 영지주의를 대적해야 된다. 진화론은 거짓 과학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맨 끝에 지금 두 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하노라. 이런 말씀, 이걸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당부, 그 다음에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닌데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짓되게 과학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고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21세기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꾸며낸 이야기, 교회 가지고 오는 그런 자들, 또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갖고 오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속된 이야기,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 이런 거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퍼지면은 논쟁만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회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해야 된다. 목사가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것보다 논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밖에 거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침 8시만 되면 많은 분들이 나와요. 저는 8시에 깨는데 8시만 되면 여기 와 계신다고 하니까 6시에는 깨서 뭐 차 타고 와야 그래 여기 8시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8시부터 9시, 10시, 11시, 3시간 동안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고 또 오후 교제하고 또 남아서 있다가 또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까지 다 하고 한 150명 정도가 아이들까지 해서 다 남아있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아주 풍성한 그런 그 교회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교회 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거,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주장해서 다른 형제자매들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거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만 지금 세 번을 얘기하고 마감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목회자가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교제하는 거 저는 얼마나 이렇게 찬성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문 잠그고 빨리 가라 그러고 그런 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8시까지 8시 반까지 있다 가잖아요 저녁 때. 제가 문 잠그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저나 제 처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게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고, 아 교회 오면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쓸데없는 말장난, 논쟁을 일으키는 거,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일,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을 피해야 된다. 여기 사이언스라고 한 그런 말이 나와요. 참 킹제임스 성경이 멋있는 번역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난리지로 번역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 400년 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에만 사이언스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사이언스. 자, 이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한 이런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적 의미의 그런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이랬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지식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냐?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안에 있던 그런 이단 집단들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에요. 스피리추얼 날리지. 당신들보다 내가 영적인 지식이 훨씬 많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할 때 영적인 지식,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노시스. 그리스 말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과학이라고 한 말이 그리스 말로 가면 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된 지식이다. 거짓된 지식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환상을 봤다, 체험을 했다 이래갖고 내가 아주 특별한 영적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보통 사람들이고 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특별히 구약성경 여기에 족보들 안에서 숨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진리를 찾아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처럼 다른 데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 교주님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기 와야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지식이 자기들에게만 전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물질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세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러 종류의 유출이 있었다. 그래서 저 맨 꼭대기 거기에 지고로 선한 어떤 신적인 존재,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100% 선한 그런 존재가 있고 그 존재로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차례로 이제 흘러나온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에머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들이 있고 쭉쭉쭉 흘러가고 여기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유출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서 맨 위에 있는 선한 것, 영적인 것, 여기 아주 선한 것이 지구에 선한 것이 있고 이 물질 세계는 그냥 완전히 나쁜 거예요. 사악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유출, 저 신적인 존재가 유출이 돼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가는데 그 모든 유출 단계에 제일 위에 있는 유출된 그와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리우스파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창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 중에는 가장 으뜸가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고 죄 없는 그런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 이 세상은 다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순수한 그와 같은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특징이 뭐냐,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신천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 다니시면 뭐 안상홍 증인회나 어디나 이런 데 다니면 나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한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지식을 나만 계시를 통해서 이날 오늘 발견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한 번도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싹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지식,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본인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기 착각에 빠져들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걸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데 영지주의에 빠지면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영지주의는 항상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나의 육체, 그 다음에 현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저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영적인 말이네, 정말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도덕과 윤리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육체와 현실이 본질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인간의 행위와 책임이 구원의 핵심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윤리와 도덕이 두 갈래의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방종이에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가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게 도덕적인 반역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몰라서 짓는 거라는 거야. 몰라서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무엇을 하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돼서 죄 짓는 면허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죠.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줬다고 하는 이런 한마디로 다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면 이와 같은 방종에 빠질 그런 그 확률이 이제 커지고, 두 번째는 어느 극단으로도 내 치닫냐 하면 금욕으로 빠집니다. 육체가 이제 본질이 아니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영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영을 해방하기 위해서 육신을 반드시 억눌러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니까 극단적으로 절제하게 되고,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음식도 안 먹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모든 일상이 나의 영성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하나 생기고, 육신을 억압을 해서 심지어 먹는 것까지 먹지 못하게 하고 심한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영지주의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영성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학대를 하고 육체를 억압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죠. 성경적인 구원은 육체를 회피하거나 육체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회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육신, 그 육신을 데리고 가서 그 죽이고, 그리고 어때? 그걸 다시 살리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통째로 부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영지주의 그런 시스템이다. 옛날엔 그게 영지주의라고 불렸고, 지금은 뭐 이름이 뭐 신천지든 뭐든 이런 이름을 해서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본인들만이 깨달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거 상관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삶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요한 1서도 이야기하고 또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이건 다른 복음이고 거짓 지식이고 헛된 철학이고 속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복음을 깊이 안다 그러고,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그런 거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다. 이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31절에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다. 다시 말해 믿음 면에서는 파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누가 뭐 이상한 거, 영적인 깊은 지식을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이걸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거기 쑥 빠져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도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추구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추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더 깊은 지식을 내가 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빠지면은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파손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반드시 너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경고를 줘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20절에서 마지막 준 명령의 말씀은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또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책임은 자기가 맡은 그 진리를 그거를 또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도 바울이 내가 내게 가르친 것들 바로 그 동일한 것 똑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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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여기 한국 땅에까지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보존하시고 진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시는 방식은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진리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친맥에 나오는 모든 형제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청지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든 그 진리를 지금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퍼뜨려야 된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하는 그 일의 핵심이 뭐예요?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걸 퍼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퍼뜨리는 그런 방식이다. 그럼 그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헛된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마지막으로 21절 끝에 가서 보면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많은 감격을 좀 받았습니다. 얼마나 쓸 말이 많았겠어요. 디모데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영적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목회를 정말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좀 길게 뭐 축복의 말을 적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딱 몇 글자 안 되게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정말 짧으면서도 포괄적인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바울이 주고 있죠.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저도 동일하게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사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원한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예요. 그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더 다른 걸 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 에베소서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한말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울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줬던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학이나 지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았다고 하는 사람, 취득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거짓되게 영적인 지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지식이 아니고. 자, 현 시대에는 거짓되게 지식이 아니고 과학이 아닌데도 과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게 뭐냐?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다 뭐라 그래 이름이? 과학 시간에 과학이라고 포장을 해갖고 가르치잖아요. 참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묘한 성경이에요. 이걸 사이언스로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라고 번역이 되면 이거하고 진화론하고 연결해서 지금 21세기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과학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참 기가 막힌 이런 번역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데도 거짓되게 과학이라고 불리며 제가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 적어도 90% 이상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홀리고 있어요. 그 다 과학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여기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다닌 분들이 다 과학이라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든 믿지 않든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확신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갔는데 지금 한 천만 명이 살아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거 믿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 돌아간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일단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믿으니까 전 세계에서 떠돌다가 지금 저길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렴풋하더라도 이런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노아의 대홍수가 있다. 바벨탑 사건이 있다. 이걸 통해서 민족들이 갈라져 나왔다 등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바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읽어야 되니까 그걸 읽으면 창세기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대신 속죄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다수 이교도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지식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지식이 없냐 그 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 대다수 이방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우상의 도시 거기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그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뭘 적어놓고 너희가 경배드리고 있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된 거 한 피에서 나오게 된 거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 그 뒤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가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여기까지 이 복음의 모든 것이 진술이 돼야 이교도들이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대다수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런 내용 대다수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6일 동안의 특별 창조를 통해서 세상과 우주 만물과 인간과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런 그 지식 그 지식을 최소한의 지식을 넣어줘야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살았는지를 심판받을 그런 날이 하루가 있다는 거.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맨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만들면 설계대로 나오는 거를 누군가가 설계자가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대로 안 나오면 폐기 처분하고 설계대로 나오면 유용하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제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하나님이 판별하시는 그날 회개보고할 그날이 있다는 거 요 지식을 가르쳐줘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야 될 가장 큰 장벽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할 때. 그건 뭐냐? 거짓백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진화론의 장벽을 먼저 부수지 않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 왜 그래요? 지금 창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가장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창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공간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창조된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분 앞에 내가 1대1로 한번 서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죄가 있다는 것과 함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알려줘야, 그래야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뚜렷이 구분이 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우리 기독교에는 창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 다른 데는 없어요. 불교고 이런 데는 창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창조가 된 이거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에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 창조인데, 성경을 가서 보면 이 특별 창조는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24시간 하루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24시간, 살고 있는 그 24시간의 하루를 6일 동안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6일 동안에 온 우주공간과 그 다음에 여기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창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예수님의 구원은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거의 정말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도 ABC가 있는 거예요. ABCD 이렇게 나가는데 F는 믿고 A부터 F까지 가는 그 모든 단계는 나는 안 믿어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참된 믿음 체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F까지 가려면 A부터 시작이 돼야 F까지 나가는 건데, 그렇죠? F만 믿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님만 믿지 그 나머지 다른 건 안 믿는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그래서 온 인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해서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희생 예물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기까지 다다라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학교에서는 창조가 틀렸다. 아니, 그걸 어떻게 지금 믿냐, 이 과학의 시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이 거짓되게 불리는 과학이에요. 또 유신론적 진화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릴라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런 거를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의 속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행위다. 불신행위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바르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이 돼. 내가 창조된 존재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 여기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까지 가야 그게 꼴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꼴이 나는 겁니다. 자,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를 기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 제네시스라고 한 말이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원, 이 기원 문제가 확실해야 올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바로 알기 책에 적어놓은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바로 알기, 이 책이 있잖아요.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원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 아니면 진화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로 1967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지 왈드입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그 잡지가 사이언티픽, 이름이 사이언티픽, 과학, 과학적 아메리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이 사람이 이 안에 글을 썼어요. 글의 제목이 뭐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걸 믿는다는 거예요. 노벨상 과학자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기원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그냥 가만히 두니까 생겨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니까, 즉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이 생겼다고 하는, 기원에 관해서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 세 번째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기원은 두 가지밖에 없다. 저절로 생겨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생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생명이 생긴다고 하는 이 자발적 발생론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탈로가 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병에 놨더니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자발적으로 뭐 생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소독하고 싹 막아놓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 안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들어있고 해서 이게 생긴 거지. 이걸 다 제거하고서 딱 막아놓으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자발적으로 생명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는 이미 다 퇴치가 된 거. 그런 일은 안 생긴다. 거짓으로 탈로가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됐습니다. 노벨상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노벨상을 탄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펴봤는데 어떤 결론이 생겼냐? 진화론은 불가능하다. 아니 어떻게 돌덩어리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메바가 나오고 해서 사람이 나오냐 이거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봐도 그건 거짓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생리학 박사가 이제 그렇게 주장한 거야. 진화론 불가능하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1대1로 서서 심판을 받고 회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규정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다. 내 위에 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나는 해볼 수 없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상당히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상당히 솔직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 불가능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진화론이다. 그래서 진화론이 가짜고 거짓 과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예, 그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일은 내가 철학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이고 어느 분이 상당히 솔직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세계 최고의 학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다수 인민들이죠. 인민들, 대다수 백성들은 사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그냥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랜 시간만 지나면 그냥 흙탕물에서 어떻게 아메바가 나오고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면 그게 사람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사실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배운 거예요. 뭐 그 이상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냥 생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연 발생설, 그냥 두니까 생물이 생긴다. 이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해서 그런 거고, 대다수가 무지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아는데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설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 보는데 눈을 한번 보세요. 눈. 여기 아들도 그래서 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통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고서 저를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초점이 탁 이렇게 맞춰져 갖고 여러분, 이게 흙탕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 이렇게 눈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비친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흙탕물이 500억 년, 200억 년 뭐 하여튼 시간을 늘려갖고 그렇게 흙탕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눈으로 바뀐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불가능한 그런 일을 믿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미쳤어요, 지금. 예, 그런 불가능한 거를 진짜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눈만 그러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톱 한번 이렇게 봐라. 이거 얼마나 딱딱해요. 이거 손톱 기르려고 딱딱한 거 먹는 사람 있어요? 이거 딱딱한 거 이거 해서 머리털이 새까만데 이거 새까맣게 하려고 까만 것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먹어요, 여러분? 하긴 과일만 먹어도 까만 게 나오고 딱딱한 게 나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말 그대로 산더미보다 더 많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발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산더미 같은 그런 증거가 있나. 그냥 설계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만들어진 것들 가만히 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가서 보시고 세상 주변에 있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창조물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때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참된 과학이란 뭐냐? 과학이란 동일한 조건 아래서 반복 가능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첫째,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관찰. 둘째,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재현.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 재현이 가능해야 되고 네 번째, 반증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수한 물이 있어요. 물은 일기압에서 100도씨에 끓습니다. 이건 여기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어디에서도 물, 순수한 물, 100% 물 H2O는 일기압이면 어디서 100도씨에서 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나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하고 이게 과학이에요.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리잖아요. 중력은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사과가 뚝 하면 떨어지면 밑으로 가요. 미국에서도 밑으로 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밑으로 가고 한국에서도 밑으로 가고 재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근데 과학이 아닌 것이 있어요. 수십억 년 전에 단세포 여기에서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 재현이가 수십억 년 전에 산 사람이 있어요? 수십억 년 전에 이게 어떻게 재현이 가능해요? 실험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뭘 주장해요?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재현하고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왜 과학이 아니냐? 과학의 기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이 다루는 그런 핵심들은 어느 누군가가 과거에 한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실들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 종의 변화, 뭐 공통조상의 존재, 장구한 시간, 뭐 100억 년이 걸렸다 그러고 하는 이런 점진적 변화는 어느 누구도 관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로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여러 사람이 실험할 수 없고 실패 여부를 판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뭐냐? 과학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에 뭐가 딸려오냐? 본인의 세계관이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와일드처럼 나는 분명히 자연 발생설은 불가능하다고 믿지만 근데 난 하나님을 믿지로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서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만 그냥 나는 진화론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진화론은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나 이런 거 존재 없이 자연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체제니까 절대 과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선택된 세계관에 근거한 그러한 결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증거가 결론을 낳는 체제가 아니라 증거가 결론을 낳는 게 아니라 결론이 증거를 해석하는 그런 체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은 증거가 결론을 낳아야 됩니다. 증거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나 다 떨어져요, 중력이.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밑으로 끌어당기는구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진화론은 그게 아니라 결론,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닌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거를 여섯 장을 기록하고 자기 아들 디모데가 올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속되고 헛된 말장난, 거짓되게 과학이 아닌데도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이런 반론들을 대적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토탈 트루스라 그랬어요. 토탈 트루스. 토탈 트루스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정치면에서도 진리입니다. 문화면에서도 진리예요. 과학면에서도 진리예요. 예술면에서도 진리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맡겨진 걸 우리가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될 수 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